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잘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무능을 질타하는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이 시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길가와 같고 돌짝밭도 같고 혹은 가시떨기와도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어서 주의 말씀을 받아도 금세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도 그 기쁨을 상실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고통과 환란이 닥치면 즉시 말씀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착하고 선한 마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약 어떤 사람이 특정 대상을 두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은 의의 규범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규범을 따라 대체적으로 그 규범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학계와 정치계, 언론계에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무슨 보수농객, 진보농객 하면서 어떤 정치적 이슈가 발생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 일갈하고 이 사람의 메시지가 그 다음날 그 당장 언론 기사에 기사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매우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사람의 어두운 면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밝혀지는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른바 농객이라고 하는 이들이 어떤 잘못이나 어떤 오류에 대해서 제대로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콕 집어서 비판하면 속이 뻥 뚫리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처럼 비난하고 정죄했던 그 사람이 정작 그 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자괴감을 넘어서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한 바입니다. 그 사람이 점하고 있는 사회적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충격은 훨씬 더한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런 일들은 사람이 어떤 일을 비난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과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따끔하고 야단친다고 해서 과연 그러면 그 부모는 자녀가 범하는 죄와 실수를 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가르치는 직분을 행사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가르친 바를 다 지켜 행하느냐? 알고 가르친 바를 따라 살려고 애를 쓰지 제가 가르치는 바를 제가 다 지켜 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은 이처럼 행할 수 없는 인생들을 감안해서 그냥 봐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려서 수준을 낮춰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켜서 의와 영생에 이르고자 한다면 순종을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첫째로 정도에 있어서 완벽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설명하실 때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죠. 따라서 정도에 있어서 완벽해야 돼요. 느슨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도의 수준에 있어서 최고의 수준이 아니라면 율법을 다 지켜도 율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와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율법 지킴이 정도에 있어서 완벽함이 영속적이라 해야 돼요. 한순간 했다가 그만둬버리는 방식으로서는 의와 영생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 번 잘하다가도 한 번 실패하면 영생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원칙에 따라서 율법을 가진 자는 이미 받은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고 율법이 없는 사람, 이방인들은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이기지 아니하느니라는 로마서 5장 13절 말씀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마음에 양심의 법을 세워놓으신 만큼 율법의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본문 17절에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라는 말로 남을 판단하고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의 대표로 유대인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한 바대로 또 지난주에도 언급한 바대로 사실 뭐 남을 판단하고서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어디 유대인뿐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남을 판단하는 그 죄를 우리가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런 자기 모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왜 굳이 유대인이라 칭하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라는 말로 유대인을 거명하는가?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유대인이야말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한 자의 대표격에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선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헛된 믿음과 기대감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나아가 이런 범죄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까지 너 그런 생각하지 마라. 남들보다 좀 높은 수준에 있다고? 남들이 선생이라고 당신을 추앙한다고? 그러면 너는 과연 네가 판단하는 그 죄와 관계없는가?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그런 헛된 생각하지 말라. 갖지 말라 하는 이런 의도로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특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 명칭, 그들의 출생, 인종 그리고 종교 때문에 생겨난 명칭입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들 중에 장자는 루벤이죠. 그러나 유다를 실제적인 영적인 장자로 택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대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불리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대인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게 되었어요. 그런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앞에는 이스라엘만이 역사에 많이 나타났다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포로 후기 시대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을 잘 하지 않고요. 유다 사람이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이라는 이 말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한 사람, 그리고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먼저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택함을 받은 이유는 유대인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더 탁월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혈통적인 조건, 육적인 조건에 있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7장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그들의 어떤 신분이나 혈통에 타고남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또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는 말씀도 나타나고 있죠. 이 율법을 유대인들은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암송하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써놓고 그러면서 항상 율법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내용을 알고 있어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입견을 투영시켜서 율법하면 무조건 다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성이 강한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이 악할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실은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율법이 왜 선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설명하면서 항상 그렇게 설명하지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악이에요. 쉽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 선하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당연히 선할 것이고 금하신 것은 당연히 악할 것입니다. 이런 율법에 대한 자부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랍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랍비 시몬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이 사람의 이름 앞에는 랍비라는 말도 붙였지만 이름 앞에 의인 시몬이라는 말을 붙일 정도로 매우 훌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의인 시몬이 이 세상은 세 가지에 의해서 유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대 문서에 나와요. 첫째는 토라, 즉 가르침이고 둘째는 제사제도, 성제에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언약적 사랑, 박애 혹은 인내라고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세 가지에서 세상은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최고는 다름 아니라 율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유지하는 방편과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율법은 최고의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BC 1800년도에 바벨로니아의 왕 함무라비가 법전을 만들었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함무라비 법전. 그것을 저는 읽어보지 못했지만 구약을 전공한 분들이 그 법전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전과 율법을 딱 놓고 보면 게임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이 매우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법에 탐욕을 품고 탐심을 품고 그 다음에 여자를 탐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바로 탐심의 죄다. 그게 바로 간음이다, 살인이다 라고 규정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의 움직임까지 관할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마음으로 무슨 소원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해도 잡아가지 못해요. 세상에 종을 풀어주는 그런 법이 어디 있으며 종을 친구로 대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율법을 유대인들은 자랑했고 아울러 그들은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 자랑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 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1절,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재인용하면서 자라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것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족 중에 유명 인사가 있으면 자신이 그 사람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말하면서 자랑하죠. 아마 사돈의 팔촌 중에 청와대 비서관이 있다 그러면 아마 은연중에 자랑할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했는데 단지 고백적 차원에서만 자랑했던 것이 아니었고 고백적 차원에서만 율법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었고 율법을 실제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율법의 교훈을 받았던 이유는 다름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성경은 능히 이노라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성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이처럼 지혜의 근원인 율법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지혜로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좋은 것,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야요,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달으면 삶의 시간,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여기저기서 불러대잖아요. 그죠? 잠언을 읽어보시면 그러죠. 그죠? 우매한 자가 또 음란한 여자가 이리로 오라, 이리로 돌이키라, 동창회에서 부르고 또 고향 친구들이 부르죠. 그럴 때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은 초청을 받아도 그것을 거절하고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한 사람은 그런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 한두 번 다 읽어보셨겠지만 유대인의 탈무드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한두 가지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지금도 세상의 금융계를 누가 다 잡고 있죠? 미국 정치계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가자지구에 포를 쏘아도 별로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바를 가르치려고 하게 돼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거나 혹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진리와 지식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과 참으로 중요한 일들을 분별하게 되어지면 진리와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자처하게 됩니다. 이방인을 가르치는 선생과 인도자로 자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라는 이 말씀은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 이사야 42장 7절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6절에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죠. 그래서 산상보훈에 하나님 백성들 가르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죠.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런 빛인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특별히 이 율법이라는 것은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 진리와 지식의 모본을 가진 자라고 되는데, 모본이라는 이 말은 형성 표현이라는 뜻인데, 데살로니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가졌으나 라는 모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진리와 지식을 가진이라는 이 말을 좀 풀어보면 진리와 지식이 율법에 구체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진리와 지식이 율법에 구체화된 표현으로 나타났다 그런 뜻이에요. 이 율법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유대인의 특권에 대해서 쭉 서술해 나가다가 갑자기 질문 세례를 퍼붓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락이 두 단락이에요. 유대인의 특권을 쭉 언급했다가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 맹공을 퍼붓습니다. 왜 갑자기 질문 세례를 이렇게 퍼부을까요? 왜 너는 하지 않느냐? 왜 너는 하지 않느냐라고 왜 다고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지식 중심의 사회, 많은 사람들은 지식과 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실 때는 진리 안에서 우리의 정서도 바뀌도록 만드셨어요. 진리와 지식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정서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요 의지가 따라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야 말씀 순종이 용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단지 아 예수 믿으면 구원 받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존 오웬의 책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바 그분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영광스러우심을 담고자 하는 정서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 그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였다면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 중심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요즘에 그렇잖아요. 정보 사회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빅데이터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뭘 많이 알고 있으면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을 알고 가르치면 그것만으로도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행하지 못해도 시험 쳐서 점수만 내면 논문을 쓰면 학위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잘 알면 야 너 대단하다 너 100점이라고 점수를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알고 믿고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자신이 알고 주장하고 믿는 바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시고 심판하세요. 바울은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침없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치는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면서 계속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바울은 유대인들이 저지르는 대표적 죄로 도둑질을 언급했습니다. 도둑질이 뭡니까? 근본적으로 도둑질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게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말라기를 보시면 11조를 내지 않는 것을 뭐라 그러죠? 그걸 도둑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죠. 요단강을 건너서 큰 성 여리고 성읍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손쉽게 정복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고 말았는데 그 이유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마땅히 들어야 되는 그걸 가리켜 헤렘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불태워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날산 외투 그리고 은금을 땅에 숨겨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아간이죠. 그죠? 그런데 아간을 색출해내잖아요. 색출해내는데 아간이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지파 사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궤에서 돈을 훔친 예수님의 제자도 흥미롭게도 이름이 가롯 유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도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헌금을 도둑질했던 사람은 이방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질타했습니다. 두 번째로 간음을 언급했죠. 유다지파에 속한 다윗 그는 이방 사람 우리야, 헷족속이거든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이방 사람을 보호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율법을 갖고 있는 이 다윗이 오히려 이방 사람 충성스러운 이 장군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얼마나 이율 배반입니까? 이런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이방 신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했지만 이방 신을 섬김으로 영적 간음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의지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었습니다. 신명기 4장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율법이 얼마나 고상한 율법인가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어떤 말씀을 교독했습니까? 예레미야 7장 말씀을 교독했지요. 어떤 말씀이 나타났습니까? 7장 8절에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은 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자체가 이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요리문답을 배웠잖아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십계명은 몇 부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제3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제3부가 뭡니까? 죄와 비참함으로도 구원받은 신자가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구원받은 신자의 합당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언급할 때 십계명을 언급하고 있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고 구원 여부를 결정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지 말든지 아니면 율법을 의지하지 말든지 그런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자랑하고 우리가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 어리석은 자를 인도하는 선생이라 자처하면서도 율법을 범하고 말았으니 결국 이런 행위는 하나님과 율법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승합차에 무슨 교회라고 이렇게 간판을 붙이고 다니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간판을 붙이고 다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규를 잘 지켜야 되죠. 그죠? 차라리 안 지키려면 떼고 다니면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걸 붙이고 다니면서 법을 행하면 그것은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망신시키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마치 그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율법을 의지하지 않든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든지 그랬다면 그냥 뭐 80점이라도 줄 수 있는데 오히려 자랑했다가 더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들 중에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고 질책했던 것입니다. 내가 비록 율법을 자랑하며 이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지만 사실상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1장을 살펴봤지만 1장에서 바울이 이방 사람들이 범한 죄를 언급했죠. 어떤 죄를 언급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분의 신성과 능력이 보이는 만물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글씨요 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글씨요 지문이라 할 수 있는 우주 만물을 보고도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짐승과 벌레 형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들도, 즉 유대인들 너희들도 똑같다. 계시된 율법을 어김으로 너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라고 질타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절 이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면서 유대인이 갖고 있는 특권 자랑할 만합니다. 독특한 위치,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약점과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했던 것이고 어리석은 자들을 인도하는 훈도요 선생으로 자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아무리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방인들보다 더 유리한 게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판단의 대상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교회 다녔느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받았느냐? 사실은 뭐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열악한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고투를 버리면서 열악한 사람들과 함께 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애썼다면 그가 교회 질서나 예배나 모든 면에서 개혁된 교회 모습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분은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나 모든 면에 내놓으라 할 수 있는 교회적 상황을 갖추고 있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게으름과 나태를 부린다라고 하면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판단의 근거는 어디에 속했느냐? 장로교회냐? 침례교회냐? 감리교회냐?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천국 가면 장로교인들 따로 살겠습니까? 감리교인들 따로 살겠어요? 개혁교회 다닌 사람들 해처 모여서 따로 지내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고 사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혈통도 소용없습니다. 눈이 파란 서양인이냐 피부가 노란 동양 사람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만 보시죠?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했는가만 보십니다. 그게 2장 13절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정말 율법을 계시받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의지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했고 오히려 불순종함으로 이방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게 된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구약 곳곳에 나타납니다. 이사야 52장 5절에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방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보고 꼴 좋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들이 왜 우리나라에 잡혀와서 이 모양의 이 꼴로 사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에는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5절 16절에는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예레미야 7장 교독했죠. 이 성이 여호와의 성읍이다. 여호와의 성읍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성읍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허물어지고 말았어요. 건축 자재가 약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왜 무너졌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무너졌어요. 그러므로 기록된 바 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는 이 24절 말씀에 기록된 바라는 이 말은 특정 한 가지 구절만이 아니라 제가 제시했던 이런 구절들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하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이 찬송은 목으로 노래하는 찬송만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목적으로 부름받은 유대인들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는커녕 그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모독을 받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때문에 모독을 받으십니까? 목회자가 되다 보니 각 가정에 이런저런 형편을 듣게 될 때가 있는데요. 실로 비참할 지경입니다. 믿는 올케도 있고 뭐 믿는 시아버지도 있고 믿는 가족이 있는데 그런데 그분의 일반의 삶을 들어오면 보편적인 사람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장로라 그러고 목회자라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 때문에 기독교가 사람들로부터 짓밟히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훈련을 받는 일들이 과연 일어납니까? 제가 들어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는데 그 직장 환경이 매우 열악한 직장이 있는가 하면 전혀 예수 믿지 않는데 직장 환경이 매우 좋은 그런 경우들 제가 듣습니다. 그러면 제가 참 부끄러워져요. 어떤 사람들은 임금을 떼먹고 그 다음에 야근을 시키면서도 임금을 착취하는데 어떤 분들은 조금 시간 오버했다고 돈 더 주고 어떤 분들은 오너지만 천만 원 남으면 오너가 500만 원 갖고 500만 원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오너도 N분의 1로 다 나눠가지는 훌륭한 기업가죠. 이런 분들이 있으면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 의지한다는 이 말은 이 말의 단어적 뜻은 어떤 뜻도 있는가 하면 찾는다, 안식처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쉰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 안에서 안식하려면요, 율법을 지켜야 율법 안에서 안식할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율법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율법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채 살았지만 정작 율법을 허물어뜨렸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했지만 말과 세상의 힘을 더 의지했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요 선생으로 자처했지만 주님께로부터 너희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는 이 말을 들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진리와 지식의 구체화된 표현인 율법으로 남은 가르쳤는데 자신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의 자리가 왜 어려운가? 그거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일로 바쁘기도 하겠지만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거든요. 목회자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에요. 주석 보고 여러 책들 참고해서 성경은 이런 내용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전달하는 자가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자기 존재에 심고 그 존재성을 가지고 증거하는 자가 목사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거죠.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공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는가? 선생으로 혼도로 자처했지만 정작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는 못했는데 그 좋은 예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시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했어요.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알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시오. 저런 일을 행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작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그 죄와 연루된다면 이것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죠. 아간, 다윗, 압살롬, 가로유다 등등 단적 예를 들었죠. 이스라엘 역사 예레미야서 7장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물론 유대인들 모두가 다 도둑질, 간음, 살인, 우상숭배 죄를 범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 똑같은 죄에 다 연루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어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들의 주장과 행동 사이에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겉모습과 현실, 말과 행동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다섯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바울의 질문은 유대인들도 우상을 숭배하고 유대인들도 거짓을 행했고 마음의 욕심을 따라 행했던 보편적 인류, 즉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언급된 보편적 인류와 너희들도 다르지 않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지금까지 내용도 다 중요했지만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설교를 제대로 듣지 못하였으면 이 부분이라도 잘 들으십시오.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다섯 가지 질문은 왜 너는 가르치고 아는 바를 행하지 못하냐라는 질책성의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남을 가르치는 너는 왜 네가 알고 가르친 바를 행하지 못하느냐라는 질책조의 말씀이 아니에요. 단지 그런 말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 아니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딜레마를 지적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 영적 무능이에요. 그것이 옳고 그르다는 거 일반적인 이성을 갖고 있으면 왜 모르겠습니까? 간음, 살인, 도둑질, 그것은 나쁜 죄악이다. 누가 몰라요? 알지요? 근데 그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걸 가리켜 도덕적 불능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영어를 좀 써야 되겠는데요. 불가능과 불능은 달라요. impossible과 inability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moral inability. 도덕적 불능이에요. 도덕적 불능이라는 이 말은 성향의 반대나 부족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 불능.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를 지극히 사랑하고 따르고 자기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한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가 아버지를 죽이는 일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자녀라도 아버지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칼 들고 죽이려면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불능이에요.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아주 음탕하고 음란한 사람이 있는데 예쁜 여자가 있어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자제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탐하지 않는 것은 불능하다 그래요. 술 주정뱅이가 어느 잔치집에 갔는데 평소에 자신이 이전에 딱 한번 먹어보았던 그 맛있는 최고급 양주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주하는 것은 불능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런지 잘 알았습니다. 본문 18절에 나타나고 있죠? 무엇이 옳고 그런지, 지극히 선한 것이 뭔지 분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선한 것을 가르치기는 했으나 실제로 행할 수 없는 도덕적 불능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도덕적 불능은 인간의 전적 부패에서부터 나옵니다. 도덕적 부패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죄인이고 낳을 때부터 사탄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눈은 진리에 멀어 있었고 그들의 의지는 죄악의 본성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아서 뭐가 옳고 그런지는 알지만 실제로 행할 수 없는 도덕적 불능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한 사건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데 물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부자 청년한테 뭐라고 말하죠? 네가 행해서 생명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도덕적 불능 상태에 있죠? 그러니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습니다. 근데 아르미니스 주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설마 하라고 했겠느냐?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말한 거야.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다소 기능을 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 이게 아르미니스 주자들의 가르침이죠. 일반 현대 복음주의에서 대개 이런 내용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덕적 불능 상태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지킬 수 없는 부자 청년한테 그러면 왜 주님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가난 자에게 다 팔아주라. 왜 말씀하셔야 될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요. 율법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룩한 율법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변함이 없습니다. 법의 목적은 어느 한편에서 구속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정부가 여러분들에게 집합금지, 구속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의지하는 법에 따라서 순종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율법도 더럽히고, 율법을 의지했지만 율법도 더럽히고, 하나님을 자랑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이런 질문은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지킬 수도 없는 우리에게 왜 지키라고 하셨지? 또 어떤 질문이 가능합니까? 율법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사실은 잃어버리게 되는 게 아닌가. 할 수 없는 사람한테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경준 형제한테 돈을 한 200만 원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경준 형제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제가 내 돈 갚으라고 요구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도 나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경준 형제에게 돈 갚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비록 도덕적 불능 상태에 빠져서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하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말이 뭔지 사실은 몰라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학선생이다, 가정교사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은 하지만 그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보라 그러면 설명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명확한 지식을 갖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영혼의 무게를 거기에다가 실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따라서 실제로는 예수 믿는 게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사는 합니다.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구역활동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인간은 도덕적 불능 상태인데 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왜 지키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책망받아야 되는가? 우리 편에서 그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왜 율법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지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명령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은 의지를 누구에게 두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양보하거나 용납하거나 순응하거나 거절하거나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근데 뭡니까? 아는데, 뭐가 옳은지 아는데 할 수 없다는 거죠. 도덕적 불능이에요. 그래서 모 소설가가, 모 연예인이, 모 교수가 뒤에서 이상한 짓을 했다는 그런 일이 그래서 보도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잖아. 그러므로 오늘 본문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성경은 그 사실을 말합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여 그러면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최첨단 과학을 가지고 뭐 이런저런 온갖 일들 해내잖아요. 얼마나 문명이 발달합니까? 이전에는 극복될 수 없었던 불치병도 낫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낙관론에 쩌들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면 극복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죽음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잘난 존재가 못 돼요. 인간은 영적으로 무능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사실 앞에 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네가 알고 믿고 따르는 바를 왜 너는 가르치지 않고 혹은 가르친다 할지라도 왜 가르친 바를 왜 너 자신 안에는 적용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단지 왜 아는 대로 못 사느냐가 아니고 인간은 도덕적으로 불능하다. 아무리 알아도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 인간관계된 계명 알아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부패에서 나오는 인간의 도덕적 불능 철저하게 절망하면서 나를 구원하시리는 그래서 한 번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능한 자인지 다른 피눈물과는 다르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도덕 윤리를 말하고 형이상학을 말하고 고상한 가치를 말하고 예술적 가치를 말하면서도 그러나 뒤에서는 인간의 근본적 욕구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진정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환상에 빠져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주셔서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깊이 절감하고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는 방법 이외에 구원받을 다른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늘 확인하면서 그분께 기대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로 피하여 들어가는 참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